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 하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도 나오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의심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우리가 이제 보통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이별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무능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이렇게 느끼죠. 그걸 공감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사로와 그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가 그 사람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일단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지 않으셨죠. 일종의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우리가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찾아온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간적 계산이 생기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해하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보지는 못해도 당장 볼 수는 없어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더라 돌로 막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하셨어요.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도 비통하셨다라고 봤죠. 예수님께서 비통이라는 단어가 내면에서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엄히 경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될 만큼 굉장히 막 울분이 터지는 듯한 의분이 솟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통이 여기셨어요. 왜 이렇게 비통이 여기셨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죠.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겪는 경험들이 이 죽음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은 사망이 죄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일단 거룩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불신하고 의심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섰지만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거죠. 아까 말했죠? 맹인의 눈은 뜨게 하는데 나사로는 죽게 하지 못했느냐? 비난 쪽으로 말하는 자들을 향한 의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분은 슬픈 자들을 외면하자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마르다와 마리아죠. 그들을 향해서 연민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십니다. 주변에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무덤으로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왜 무덤으로 가셨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듯이 그 선언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9절로 42절에 이제 믿음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39절 상반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돌을 왜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그 장례 문화 중에 하나는 굴같이 생긴 곳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긴다는 얘기는 이 무덤을 우리가 파헤치듯이 마치 무덤을 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서 먼저 돌을 옮기라고 말합니다. 돌은 일종의 물리적인 장벽이에요. 나사로가 생명을 얻고 나올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죽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돌은 마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돌은 뭐냐면 불신하는 마음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냥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 생명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치우는 일을 사실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치워야 할 돌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이런 게 떠올랐어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오히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루고 있었던 화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죠.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막고 있는 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먼저 옮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죠. 3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말한 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사실이죠. 맞는 말이죠.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흘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현실은 그렇더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약속을 떠올리십니다. 뭘 약속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복음은요, 때로 보지 않고 믿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알아서 믿는 영역이 있어요. 보아서 믿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성장하면 알지 못하고 믿어야 아는 영역이 있어요. 믿어야 보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하는 이 일들은 전반 부분이에요. 알아야 믿는 영역이죠. 근데 진짜 거듭나는 영역은 이 다음이에요. 믿어야 알게 되는 영역. 믿어야 보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너무 큰 갭이 있는, 냄새가 나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바꿀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흘이라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내게 와 닿으면 순종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릴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응답된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표적, 우리가 이제 일곱 가지 표적을 쭉 봤는데 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일종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감사하죠. 이유는 믿게 하려 함이라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마치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어떤 비상벨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한 거죠. 이미 응답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된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미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예수님이 소리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3절 4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가 있어요. 진행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명령하니까 나오죠. 걸어 나오죠. 죽은 자가 걸어 나옵니다.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놓아서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하죠. 자유하게 합니다. 풀려지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서 생명을 낳는 말씀의 선언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십니다. 왜 듣게 하셨을까요? 그냥 속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다 듣게. 일부러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알리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외친 소리예요. 죽은 자에게. 산 자에게 나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은 자에게 외치는 이 소리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에게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듯이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나오란 소리를 듣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살았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 보면 이렇게 미이라처럼 붕대를 감싸잖아요. 이 유대도 미이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족을 동여맵니다. 약간 거기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붕대 같은 걸로 감아놓으면 그대로 마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수족을 전부 다 이렇게 둘둘둘 말아놨는데 그 상태로 걸어 나온 거예요. 생명은 부여됐지만 아직까지도 묶여져 있는 모습으로 나온 걸 보게 돼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바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일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나 거듭남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난 것이 목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죠.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러면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말합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순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성화라는 고귀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중간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시간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수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교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얽매어 있길래 풀어놓아 다니게 할까라는 거죠. 사실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의 성품이 갑자기 180도 확 바뀌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졌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걸음걸이는 넘어질 수도 있고 남한테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었던 옛 성품들이 있어요. 예수님 알기 이전에 갖고 있던 성품들, 죄책도 있고요, 죄된 습관들도 있고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여전히 나를 얽매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처럼 교회는 그게 풀려지도록 도와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기관들이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도 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을 합니다. 그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일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풀어놓아 다니도록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돕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계속 도와 함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듭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 자유가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훈련을 함께 하며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함께 서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조그만 말뚝에 묶여있는 걸 보시죠. 그 코끼리가 힘이 되게 좋잖아요. 그걸 그냥 툭 빼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코끼리는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렇게 합니다. 아주 어린 코끼리를 쇠고랑으로 해서 말뚝에 묶어놓습니다. 처음엔 막 가려고 하죠. 그런데 점점 이 코끼리는 그 자기 묶은 쇠고랑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 큰 코끼리가 돼도 힘이 있어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머문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알기 이전에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죠. 욕심들이 있습니다. 나밖에 몰랐었던, 나를 위해 살았던. 그래서 여전히 그 옛 모습 속에 묶여 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정말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셰필드에 사는 동안 옛 수위를 다 벗어버리는, 옛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자유함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무언가, 그 삶의 목적이 뭔가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돌을 옮겨놓으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셰필드 단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